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를 한꺼번에 한 30분 안에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말씀의 배경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전 586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언약 백성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위기가 멸망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가 멸망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뭐 등등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 멸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사로잡힌 땅에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위로를 삼아 70년의 기간이 다 찬 이후에 오늘 읽은 에스라 본문 1장 1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셨다. 이제 너희는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왕의 칙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마침내 70년의 기간이 끝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 그대로 70년의 기간이 다 타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막상 길이 열리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문이 열렸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길은 열렸는데 이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 옛날 출애굽 포로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출애굽 포로 때는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쳐서 홍해길이 활짝 열렸을 때 200만 명이 그냥 너도 나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출애굽해서 나갔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정책은 사실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그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나라의 중책 중임자로 맡아 나라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또 새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벨론 전체의 권력 세 번째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능력 있는 자들은 중용해서 쓰는 포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모르드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됐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왕후 에스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찬스가 있는 땅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시점에선 70년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으로는 50년입니다. 20년 차이가 있어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정치, 문화, 교육, 여러분 그 경제의 중심지 바벨론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 바벨론 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당시 하늘 정원이 있었다면 공중에 떠 있는 하늘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바벨론 그때 당시의 벽을 뜯어서 거기 갖다 놨잖아요. 그 복에 보면은 페인트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페인트가 안 벗겨져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화려한 경제, 교육, 군사, 정치 중심지, 물론 포로된 신분으로 뭐 서러움도 있었지만 능력에 따른 기회도 있었고 나름 50년 동안 일구어놓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문화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자. 그래서 뭐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5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 사람 다 됐죠. 여러분 이민 생활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오래 미국에 살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금방 갈 줄 알았죠. 여러분 계획하고 온 사람도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생활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에 더 익숙하여 이제는 개척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 바벨론. 고레스는 방대한 페르시아 땅을 120개 구역으로 분할하여서 그 위에 120개 구역을 관장하는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왠지 안전해 보여요. 이제 좀 좋은 세상이 이 바벨론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으니 모든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50년 동안 한 번도 돌봄받지 않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믿음과 대가를 요구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석책에 보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약 5만 명, 정확히는 42,360명, 성경에 그 명수까지 기록돼 있어요. 42,360명이 헌신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70년을 기다렸던 자예요. 바벨론 이 세상이 나의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때는 오리라 기억하고 준비하고 날마다 마음으로 준비했던 자들만이 주께서 이제 돌아가라 됐을 때 그 성호를 붙들고 황폐해지고 버려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살았던 자들, 손에 지팡이를 짚고 살았던 자들, 바벨론 안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자들이 말씀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42,360명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름들이 그냥 쭉 기록되어 있으면 뭐 그냥 발음도 어려운 이 이름들 읽다가 막 지치고 시험 들고 아 이거 뭔 뜻이야 라고 넘기지만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가 그 가문의 대표만 써 있는데 그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여 준비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를 읽을 때 그 2장의 이름 많을 때 좀 꼼꼼히 읽으셔야 나중에 천국 가셔서 아우 에스라엘 대일씨 반갑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 읽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지? 에스라서 2장 1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이렇게 2장 끝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침없이 전파되는 이 성령의 복음의 역사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터인데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이 그 거룩한 생명책과 그 복음 열전 안에 여러분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와서 에스라 3장에 이들이 와서 이제 갖고 온 예물들 팔고 또 집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나무 사고 벽돌 사서 처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돌을 딱 놓는 순간 BC 536년 기초돌을 딱 놓는 순간 이들의 마음의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도다 오늘 이 기초돌을 우리가 놓았도다 라고 놓으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에스라서 3장 예배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감격스러운 예배 그 중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노인이었겠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성전을 보았던 자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70년을 이 50년을 붙들고 있다가 다시 성전의 기초돌을 놓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 옛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대성 통곡하게 되고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 기쁨의 함성 소리가 일어나 그 예배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아름다운 예배가 에스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서 4장에 멈추게 됩니다. 막상 건축을 시작하고 시작하니까 그 지역의 대적들이 자꾸 방해하는 거야. 자꾸 인스펙션 나오고 자꾸 누가 했냐 그거 뭐냐 막 계속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 지으래? 아니 왕의 칙령을 받고 왔어. 그럼 내가 왕이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 그래가지고 대적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왕에게 뭐라고 썼냐면 아니 이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독립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하는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이 에스라서 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편지 내용 아람어 전 원문을 성경 전체에 담아놓으셨습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하필 그 당시에 왕이 고레스에서 다음 왕 아닥사스 왕으로 바뀌게 되고 아닥사스 왕은 이 일을 모르는 일이에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아니 반역을 하려고 그래? 성전을 멈추라. 내가 이것을 다 조사하고 다 알아본 후에 다시 편지 조서를 내릴 때까지 성전 건축 금지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두 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편지가 오지? 아니 성전 건축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언제 다 지울 수 있는 거야? 한 해 두 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6년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 붙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 오매불망 세상 뒤로 하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며 가진 것 다 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새끼 자녀들을 다 이끌고 가족들 다 이끌고 와서 성전 건축 하나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며 한 해 두 해 16년을 지르기까지 여러분 이제 믿음도 다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너무 가난해지고 이제 꿈과 비전은 다 오래된 얘기 16년 중간에 그것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부름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철저한 현실만 남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제 삶에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유다 백성.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5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그 16년 동안 정체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어졌던 어깨를 활짝 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이에 에스라엘 대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여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협박하고 조롱하고 계속적으로 누가 그랬냐라고 방해합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일어나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있게 다시 재물을 모아 성전을 힘있게 손에 흙을 묻혀가며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능히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적들이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본국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들이 왕의 조서를 어기고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냥 이르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편지를 받은 왕이 그때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왕의 창고를 다 조사해서 기록을 찾아보니 16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다리오인데, 세상에, 고레스 왕이 이미 허락한 일 아니냐, 성전 건축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재물도 우리가 공급해 줄 테니 너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오게 되어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16년 그 큰 문제 가운데 꼼짝 못해서 낙망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던 백성들이 힘을 얻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새 힘을 얻어 어떠한 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깨운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계 성지자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학계가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학계의 말씀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황폐하여 졌거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 건축을 왜 멈췄습니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부의 문제였어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외부가 강요한 겁니다. 이 나라 권력이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외부의 문제로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문제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면의 우리 심령을 말씀하십니다. 훈계하셨어요. 제가 학계 성지자라면, 야, 정말 너희 수고 많았다, 세상의 그 바벨론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16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이제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을, 너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흐트러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주를 향한 태도, 너가 이 상황에 그 흐트러진 너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훈계하셨습니다. 오늘 그 학계가 전한 이 세 가지의 훈계를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길게 배경 설명한 것입니다. 혹시 정말 지난 십수년 동안 한 문제로 꼼짝달싹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2500년 전에 유다 백성을 살려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재건하도록 힘있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게도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내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계의 첫 번째 훈계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었다. 여러분, 학계에서는 2장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4번이나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크신 하나님,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미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의 산에서 너와 언약을 맺었을 때 사인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너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왜 낙망합니까?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잊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울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천만인 세상이 너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아니함은 주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은 전한 것마다 조롱받고 그냥 고난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협을 넘기고 떠넘기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언제 이거 선지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 막 고통을 쏟아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냐, 조금만 참아라, 잘 되는 날이 있겠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지, 선지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불렀다, 나는 너를 이런 상황에 무너지도록 부르지 않았다,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운, 너는 나의 선지자야.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힘을 얻어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용사로 일어나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서라.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은 어깨를 펴고 용사와 같이 굳게 서서 예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쓰임받는 일꾼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훈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갈망을 잊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잊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어떻게 건물 짓는 겁니까? 그 건축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꿈,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향한 갈망을 잊은 것이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경제적인 이유, 관계적인 이유, 여러 가지 문제, 질병으로 세상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가 낙망하여 멈춘 이유는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잊은 것이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도전하셨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묵상이 안 되지? 가정예배는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 왜 이렇게 기도는 힘드나? 요즘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대가가 필요하나? 봉사는 또 어떻게 하나?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의 갈망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가나안 땅 다 줄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다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 그냥 혼자 가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가 고백했던 모세의 마음,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내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건조해졌지? 그냥 흙바닥만 그냥 흙만 풀풀 나는 척척 발라진 가문 바닥처럼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송왕,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노래. 여러분, 언젠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을 때 진심이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세상의 금과 은이 귀하다지만 저는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되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려서 찬양했던 그 언젠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외부의 문제가 아니야, 외부의 걱정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너의 심령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게로 오라. 너의 그 갈급함을, 나를 향한 그의 마음,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있게 일어나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었다. 16년간 성전이 멈춰지긴 이유는 다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최후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을 너희가 잃은 것이다. 학개서 2장은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낭만됐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면 할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그 화려하고 멋진 영광의 성전을 생각하며 짓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에너지가 어디 남았어요? 그냥 집 팔고 돌 살고 나무 사서 열심히 하나하나 세워나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겁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초라한 초가집과 같은 작은 이 돌덩이 무기에 올라간 건물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우리가 낙망할 수 있죠. 그랬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할렐루야. 너희가 짓는 것이 보잘것없을 보일지라도 이 일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 나를 정말 이 일에 부르셨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남편 구원하시기 위해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아주 특별하고 연약한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에 다 묶여서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정말 이 일에 내 삶을 보내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다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더 크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목에 멍에를 정해놓으셨고 그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중 영광. 마지막에 여러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예배드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크게 위로하게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역사를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꿈을 잃은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니 보이는 것에 지치고 넘어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화려하지 않다고 볼품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씨앗과 같이 심겨져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순교와 핏불임의 현장 가운데서 상황이 열려서 그들이 견뎌냈던 게 아니라 이들은 나중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중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라도 기쁘게 감당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뿌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나?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듯하지? 언제 내 삶은 풀리는 거야 하는 심령이 있다면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외부에, 내 외부에 그 골칫덩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의 심령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백성인 것을 알라.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을 잃은 너의 심령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잊어버리고 그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잃은 너의 심령의 문제이다 말씀하시며 심령에 노크하시고 그 심령에 말씀하시는 백성, 2500년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 없어도 예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일어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환경으로 사는 자들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자들 아닙니다. 주님 내 심령에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오늘 내 심령이 살아 주의 나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주님 향한 갈망을 소성케 해주시고 하늘나라 비전에 동참하는 복된 권속들 되어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하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멍에 주신 멍에를 지고 순종하는 주의 종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